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동맹협의체인 쿼드 화상정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7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쿼드 정상 간의 첫 회담을 화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상정상회담 추진은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상들은 회의가 개최되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회의가 얼마나 이른 시일 내에 열릴지는 인도에 달렸다며 쿼드 참여국 중 유일하게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는 쿼드 동맹 강화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쿼드 동맹국은 지난 2019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지난해에는 10월 일본 도쿄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상회의가 개최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중국 당국의 현지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사용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시노백은 성명을 통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 5일 자체 연구 개발한 코로나백의 중국 내 출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백은 앞으로 코로나 백신 후속 데이터와 접종 부작용 등 관련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백은 앞서 지난해 6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의료진 등 고위험군 접종에 사용됩니다. 시노백 측은 터키와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과 이미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국제 테러 조직 규정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5일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영향을 고려해 이 같은 규정을 했으며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해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이전 행정부 막판에 이루어진 테러 조직 지정 때문에 예멘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을 해왔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후티 반군과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조처는 아니라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기초적인 생필품을 인도주의적 지원과 수입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예멘 주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19일 예멘의 후티 반군을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등은 관련 조치로 인해 예멘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인도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엘즈워스 공군기지 소속 B-1B 폭격기 한 대가 지난 3일 인도 벵갈루루 기지에서 열린 에어로 인디아 에어쇼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폭격기가 인도 땅을 밟은 것은 75년 전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기인 1945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B-1B의 인도 에어쇼 참가와 관련해 미국 폭격기가 처음으로 인도 공군과 통합 비행을 했다면서 이는 우리의 파트너십의 힘과 국제 안보에 대한 공동의 헌신과 국제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수만 명 규모의 시위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대 도시 양궁과 수도 네피도, 만달레이 등 미얀마 주요 도시에서는 7일 수만 명이 모여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상징 색깔인 빨간색 셔츠를 입고 빨간색 풍선과 깃발을 들고 나와 우리는 군부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또 군부가 인터넷을 차단했지만 일부 시위대는 페이스북 등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시위 현장을 생중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대부분의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동남부 미아와디에는 무장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총격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시위 규모는 지난 2007년 발생한 반정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관계 회복 등 외교정책을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다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늘리고 특수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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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 연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국무부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외교정책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접 들어보시죠.
So is the message I want the world to hear today. America is back. Diplomacy is back.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전 세계에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것이며 외교가 미국의 대외 정책의 중심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핵심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을 해 주실까요?
예, 외교 정책의 핵심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취임사에서 그 대강의 원칙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동맹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로 꼽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동맹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국방 문제나 이런 데에서의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또는 핵심적인 어떤 국제 협정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인 탈퇴로서 사실 동맹과 여러 가지 그 마찰을 빚기도 하고 또 신뢰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집권 초기에 잘 아시는 대로 그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여기에 독일까지도 함께 참여했던 이란과의 핵협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으로서 갈등을 빚었고요. 또 파리 기후 협약 등 유엔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 합의해서 그 체결한 국제 조약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거나 또 유엔 기구 등에서도 탈퇴를 했죠. 유엔 인권이사회 또는 WHO 이런 데서 하면서 사실상 그 상당 부분 마찰이 있었고요. 특히 한국과도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과도 비슷한 내용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미군 주둔과 관련한 이거를 놓고 사실 상당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런 반작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그 모범으로 이끌 것이다.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취임사에서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외교 정책의 근간을 밝히는 연설에서도 같은 맥락에 강조점을 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맹과의 공조 강화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 지향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죠?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날 국무부 연설에서 현재 그 미국이 그 중국의 점증하는 야심의 직면에 있다며 중국의 인권 탄압, 지적 재산권 탈취 같은 그 중국의 그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그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때 미국은 그 중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미국이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국을 다루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그 남중국해 무슨 스파이 활동, 지적 재산권 이런 것처럼 그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그런 그 갈등 관계의 분야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처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그 협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미국의 그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것은 뭐 중국에게도 좋고 미국에게도 좋은 거죠. 또 미국의 그 슈퍼마켓에 가면 중국의 값싼 물건들이 많은데 무역 이런 거는 미국과 중국 모두 다 협력이 되는 도움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에는 미국은 협력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한마디로 저 표현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강대강, 선대선,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또 좋은 것은 좋게 대처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 이제 덧붙이자면은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입장이 일치하는 비핵화해야 된다 그런 것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은 이 같은 그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좀 희미해지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이 같은 그 미중 갈등이 격화되지 않는다면은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처럼 유화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예, 사실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러시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적으로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의사가 임기 초에 있었지만 예. 계속해서 러시아와의 그 쟁점이 생겼죠. 말하자면 임기 초에는 자신의 당선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있었다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있었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 탄핵 까지 직면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의회 내 특히 민주당 측의 강한 견제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때문에 사실 지난 4년 동안 러시아와도 상당히 그 말하자면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 외교정책 전반에 대한 연설에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가깝게는 그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죠. 나발리 독극물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러시아 당국에 말하자면 공작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선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그리고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 러시아의 비민주적인 어떤 요소들 그리고 대미 말하자면은 불법적인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하게 맞설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바이든 대통령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에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통해서 그 이제 시한이 다가온 그 뉴 스타트죠.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이거의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그러나 그 밖에 불법적인 활동이라든지 그 국제사회에서의 문제가 있는 그 행태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러시아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관계 강화를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이것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걸 좀 에둘러서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그 1월 20일 그 취임사부터 이번 국무부 연설까지 외교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그리고 동맹을 복원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예. 이것은 그 전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 명분 아래서 몇 가지 그 과거와는 다른 행태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무역을 상당히 저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일방주의, 동맹을 무시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게 많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좀 국제사회에서 좀 일종의 그 고립된 고립주의에 빠진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연설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비판하고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로 복귀를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다만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점은 국제질서로 이제 복귀한다고 해서 10여 년 전에 그 오바마 그 행정부 시절로 이제 미국이 다시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국제적인 그 상황 이런 것이 그 과거 그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상당히 다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일종의 그 자유주의적인 그 국제질서보다는 좀 실용주의적인 국제질서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맹은 중진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처럼 미국이 막 나서서 무슨 돈을 대고 또 미군의 군사력을 막 동원해서 그런 일방적으로 미국이 희생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행정명령에 낸 게 있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입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을 할 때에 무조건 그 미국의 물품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은 뭐 저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미국의 네. 물품, 미국의 경제를 발전시킨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목도 과거 오바마 행정부하고 다르고 또 트럼프 행정부하고 다르지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현실 쪽에서 그 정책이 구현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핵확산 등이 새로운 외교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이런 문제들은 뭐 기존의 문제들인데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사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만 해도 1년 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확산되어 온 사안 아닙니까?
예.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각국의 공조를 통해서 대처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그야말로 어느 한 국경에 머물러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어느 나라에든 이것이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말하자면 방역 또는 조치만으로는 이게 전 세계적인 그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전 세계 경제도 굉장히 많이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은 특히 이제 백신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백신이 이제 어려운 나라들 그리고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들에도 골고루 나눠져서 접종을 통해서 전 세계 국민들이 같이 말하자면 면역 체계를 형성해야 이것이 그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각국과 협력해서 대처하는 것이 외교적 과제라는 의미고요. 기후변화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해가 갈수록 이 기후변화에 따른 그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당일 첫날에 기후변화 협정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가입하는 그런 재가입하는 서명을 한 것이었고요. 또 기후변화를 관장할 고위급 인사로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중요성을 두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핵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핵확산도 있지만 지금 가장 큰 것은 미국과 러시아의 그야말로 핵무기 경쟁이 계속 제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에 이 그야말로 시한이 다가온 신 스타트 그러니까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연장하기 위해서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새로운 외교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 것은 사실 바이든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미 중요하게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었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각국과의 공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자, 약간 주제를 조금 달리해서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병력 일부에 대한 철수가 결정된 주독 미군에 대해서 동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최 기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 이번 연설에서 이제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이제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재검토가 그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동결한다. 이런 그 얘기를 밝혔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그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낸다. 이런 그걸 문제 삼았고 독일에 원래 미군의 그 3만 6천 명이 그 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 이 중에 그 9,500 명을 그 철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미국과 그 독일 사이의 갈등이 많았고요. 또 하나 그 미군 주둔 문제는 이제 이게 안보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을 문제 삼아서 철수를 한다 이랬기 때문에 독일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안보하고 무슨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문제를 무슨 상품 파는 거 무슨 네. 제품을 파는 거 그런 측에서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 악화가 됐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 독일 주둔 미군에만 이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정책이 진행이 되다 보면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도 방위 문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철수될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미국에 전 세계 미군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거기서 예. 미국의 그 외교안보 정책에 맞게 재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독일 이 문제도 동결을 시켜서 어떻게 할지 좀 다시 보자 이런 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현재 그 펜타곤 미 국방부가 이 문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첫 방문한 이 정부 부처로 국무부를 택했는데요. 그것은 곧 국무부를 중시하겠다. 다시 말하면 뭐 외교를 중시하겠다. 뭐 그런 얘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무부는 뭐 어느 다른 그 부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대외 정책을 수행하는데 핵심 부처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처이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취임 초부터 그야말로 그 미국의 외교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동맹을 그 다시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침인 상황에서는 외교관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그걸 분명히 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또 특히 이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때의 일방적인 어떤 외교 정책 추진 이런 것 때문에 백악관이 중심이 된 국무부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네.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 있었고요.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사실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만큼 대외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나름의 중요한 그 policy 정책 연설이 필요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국무부를 방문해서 국무부 청사에서 그 외교정책의 근간을 세계에 밝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4일 전화통화를 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은 이날 32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의 발표 들어보시죠.
양 정상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자, 이 미한 두 정상이 주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봐야겠죠. 누가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사실 주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 어느 쪽의 발표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문에서 북한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라는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 32분 정도 이뤄진 이 첫 미국과 한국 정상의 전화 통화는 다양한 축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축하 인사 형식이었는데요.
예.
여러 그 의제들이 논의됐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 문제도 포함돼 있었죠.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또는 그 코로나 문제, 백신 치료제 보급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이런 부분들 언급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구적인 평화 정착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공동 노력해 나가자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한국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으로서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한국 정부는 이 조속한 시일 안에 가급적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런 발표문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한국 정부의 관심이 굉장히 큰 만큼 여기에 좀 상당히 강조점을 두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이렇게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국 발표를 보면 미한 동맹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인도태평양을 넘어선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일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한 동맹관계가 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인도태평양을 넘어서 그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갖고 그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그 지역 협력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것도 한국을 좀 포함시키려는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가 나온 대로 이번 전화 통화 자체가 미국과 한국의 그 두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을 축하하는 하나의 그 일종의 그 축하 얼굴을 트는 그런 그 전화 통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두고 이 같은 통화에서 이것이 언급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코드와 연관시켜 보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언제쯤 미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요?
물론 뭐 구체적인 일들은 이제 실무진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가급적 빨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는 사실 이 올 상반기 내에 남북 관계가 일단 어느 정도 그동안의 교착 상태에서 해결되고 또 미북 간에도 뭔가 분명한 대화의 조짐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올해가 사실상 한국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마지막 해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한국 정부는 사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말하자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대화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해서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그 북한이 이게 도발에 나서서 말하자면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북한과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국자들이 계속 그 표명해 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그 한국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관측통들은 코로나 사태만 완화되면 올 상반기 중에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이 또 어떤지는 또 다시 두고 봐야 될 사안이지만 그동안에 보면은 대체로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그 상반기 무렵이면은 대체로 그 정상회담이 이뤄져 왔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전화 통화였는데요. 이 두 정상 간의 인간적인 호흡, 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미한 두 정상의 그 인간적인 호흡,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그 케미스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그 미한 두 정상이 종교 문제를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시겠지만 이제 가톨릭 신자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그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톨릭 신자이고 해서 당선 직후 교황이 그 축하 전화를 준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교황과 과거 그 대화한 일이 있는데 교황님이 그 동북아 평화 문제 기후 변화 문제를 얘기를 했다 이런 그 언급을 했고요. 또 전화 도중에 이제 한 웃음이 한 두세 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취임하느라고 여러모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를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쁘긴 하지만 한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네. 양국 그 정상 간에 상당히 웃음꽃이 폈다 이렇게 한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다른 건데 북한도 이번 미 한 정상의 전화 통화 주목을 했겠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북한은 이제 임기를 새로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언급들에 사실상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 미국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가 여하를 굉장히 예민하게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대화면 대화 아니면 다른 형식의 제안이면 제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그 분석인데요. 관측이기도 하고요. 예. 북한이 미국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 뭐 두말할 여지도 없는 그런 얘기고요. 이번 전화통화도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주목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이 지금 어떤 것일까요?
네, 이것이 뭐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바뀌거나 그러면은 대개 한 2, 3일, 늦어도 한 일주일 뒤에는 일단 노동신문을 통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뭐 취임식을 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요. 11월 3일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때부터도 보도를 안 했고, 그다음에 1월 20일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식 보도도 노동신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선전 매체만 이것을 살짝 언급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북한은 넉 달 동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사실을 노동신문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북한의 침묵이 지금 한 넉 달 이상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은 아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에 상당히 좀 큰 그 충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당초에 이제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이제 아마 계획을 갖고 있었을 텐데요. 예상을 깨고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하느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아직 외교 정책에 대해서 특히 그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정책이 세워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금 관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묵이 좀 길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약 200만 회분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언제쯤 백신이 평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 200만 회분이면 사실 한 100만 명 정도에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분량인데요. 예. 한 명이 이제 두 차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국제사회 그 이 코백스라고 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무료로 공급하는 이 국제기구는 3월부터 이제 이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배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공급이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아직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나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이것이 전부 다 제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가 최근에 펴낸 2020 국방백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미사일 부대를 상당히 많이 늘린 걸로 나타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근래에 들어와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제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나름대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고강도의 어떤 그 도발에 나서는 것보다는 일단 그 이제 단거리 이런 탄도미사일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신형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그동안의 그 활동을 보여왔는데요. 그 미사일 부대와 관련해서는 이 전략군 예하에 미사일 여단이 그동안에 9개가 있었는데 13개로 증편한 것으로 이 국방백서는 밝히고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기계와 보병 사단도 중무장, 장갑차 이런 것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사단인데요. 4개에서 6개를 늘렸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일단 미사일 부대 그 증편이 상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네. 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 연구기관, 뭐 학자, 뭐 군사 전문가 다 그 평가가 다르고 그렇기는 한데 이 국방부 백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네, 한국의 이제 국방 백서는 그 2년마다 이제 내놓는 그 백서인데요. 일종의 그 평가 그런 건데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그 북한의 그 핵무기 그 만들 수 있는 재료 능력 이런 것이 상당하다 이런 평가를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핵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플루토늄과 이제 고농축 우라늄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플루토늄은 주로 이제 영변에 그 핵서를 돌려서 만드는 것이 이제 플루토늄인데, 플루토늄 양은 그 5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 영어로 HEU라고 그러는데요. 고농축 우라늄도 그 영변에 일부 있고요. 또 별도의 시설에서, 비밀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돌리고 있다, 이런 것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양을 밝힌 것은 아니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핵무기 이제 소형화, 지난번에 그 ICBM 뭐 이런 것은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소형화, 다종화 하는 것이 이제 상당한 북한의 그 과제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 이렇게 그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북한이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사실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한다고 하면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이 외부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은 이 선제 공격 이후에 말하자면 보복 공격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특성은 사실 그 은닉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말하자면 그 겨냥하고 있는 목표물 지점에 좀 더 가깝게 해상으로 근접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확도를 또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핵 탑재 미사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실제로 완성이 된다면은 북한의 전력에 엄청난 말하자면 증강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 연설 내용과 함께 미국과 한국 정상의 첫 전화 통화 소식, 그리고 한국 국방부가 펴낸 국방 백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991년 걸프전쟁이 끝난 직후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89%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시 대통령의 인기는 계속 떨어졌고요. 결국 부시 대통령은 다음의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는 1924년에 미국 동북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성공한 은행가셨던 덕분에 매우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명문 사립학교인 필립스 앤도버에 다녔습니다. 앤도버 시절에 농구단과 축구단 주장을 지냈고 학생회장을 지내기도 했죠. 날들어 겁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난 겁쟁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한때 미 해군에서 가장 나이 어린 전투기 조종사였으니까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는데 한가하게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대학 진학을 잠시 미루고 미 해군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훈장을 받았고요. 태평양에서 일본군에 격추됐다가 구조된 일도 있습니다.
네, 전쟁이 끝나자 부시는 해군에서 나와서
명문 예일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대학 야구단 주장을 맡는 등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학업 성적이 뛰어나서 2년 반 만에 학사과정을 모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부시는 텍사스로 이주했는데요. 텍사스 석유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백만 장자가 된 부시는 정치에 관심을 돌렸는데요. 미국 해군대학교 국가안보 담당 스티븐 나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I think in part his father had a great influence on him.
부분적으로 부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아버지 프레스콧 부시가 커네티컷주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거든요. 흥미로운 점이라면 아버지 프레스콧 부시의 정치 기반은 미국 동북부 지방이었고 주로 커네티컷주를 기반으로 했는데요. 부시의 정치 기반은 텍사스였다는 점이죠. 부시가 마흔 가까운 나이가 되면 상당한 부를 쌓게 되는데요. 그러자 정치에 관심을 보이면서 거주지 텍사스주 휴스턴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텍사스 해리스군 공화당 위원장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한 부시는 1964년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2년 뒤에 목표를 낮춰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고요. 이번에는 당선됐습니다. 두 차례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부시는 1970년에 다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다시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닉슨과 포드 두 공화당 대통령 아래서 여러 고위직에 임명됐습니다.
부시가 기꺼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말씀하신 대로 부시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상원의원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 민주당 지지자가 대부분이었던 텍사스주를 공화당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텍사스는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부시가 그런 민주당 지지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요. 그런 위험한 일을 자초해서 한 데 대한 보상으로 당시 공화당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부시를 여러 공직에 임명했습니다.
네, 조지 H.W. 부시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 중국 주재 미국 대표,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 여러 요직을 거쳤는데요. 스티븐 나트 교수에 따르면 부시는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일하던 때를 공직 생활 중에 최고의 시절로 꼽고 있습니다.
부시가 중앙정보국장을 지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겨우 1년 남짓한데요. 부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걸 아주 좋아했죠. 중앙정보국이란 기관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중앙정보국 직원들 역시 부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현재 버지니아주 랭리에 있는 중앙정보국 본부 이름을 조지 H.W. 부시 센터라고 부를 정도죠.
198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 H.W. 부시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했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 레이건은 경쟁자였던 부시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부통령 후보로 함께 본선거에 나가자고 제안한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레이건과 온건한 성향의 부시가 손을 잡자 공화당이 단합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레이건 부시팀은 그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 현직 대통령을 손쉽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부시는 연방 규제 완화, 마약 사용 방지 운동 등 국내 정책을 맡아서 추진했고요. 레이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레이건 대통령과 부시 부통령이 만나서 점심을 함께하며 대화를 가졌습니다. 부시는 레이건의 정치적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는 면에서 부시가 레이건에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대통령 선거 때는 현직 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가 레이건의 예상 후계자였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반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원들이 부시에 반대를 했죠. 하지만 결국 부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본선거에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마이클 듀카키스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했는데요. 부시가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를 휩쓸면서 비교적 쉽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8대 마틴 벤 뷰런 대통령 이후 1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건데요. 부시는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을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트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He meant by that that his administration was not going to be
부시 행정부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입장을 띠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지 H.W. 부시는 미국 연방 정부가 사회복지 계획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레이건 대통령의 일부 정책이 가난한 미국인들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시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식을 취하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네, 부시 행정부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미국 장애인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환경 법안도 통과시켰는데요. 특히 대기 정화법은 부시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시 대통령은 국내 정책보다는 외교 정책 면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1990년 8월 2일 이른 새벽 이라크군 10만여 명이 탱크 700대를 앞세우고 페르시아만 연안의 작은 나라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이라크의 지도자 사담 후세인은 쿠웨이트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만약 다른 나라가 쿠웨이트를 도우려고 한다면 쿠웨이트 수도를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는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제사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분노했다.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전쟁을 했는데요. 부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연합군을 형성해서 서방 시각에서 봤을 때 아주 성공적인 전쟁을 했죠. 사담 후세인을 쿠웨이트에서 몰아내는데 100시간도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데저트 스톰, 사막의 폭풍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전이 부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외교 분야에서 부시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일은 소련과 동유럽 붕괴 과정을 감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H.W.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요. 부시 대통령은 여러 다른 유럽 동맹국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또 1991년에는 소련과 핵무기 감축을 위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런 외교 정책 면에서 크게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 해군대학교 스티븐 나트 교수의 얘기였는데요. 1991년 2월 걸프전쟁, 그러니까 쿠웨이트에서 이라크를 몰아내기 위한 연합군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끝났을 때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도는 89%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뒤인 1992년 7월이 되면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29%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Read my lips. 무슨 일이 있어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부시 대통령이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금을 올리자 많은 미국인들이 배신감을 느낀 건데요. 결국 부시 대통령은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에게 패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부시가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레이건 정권 당시부터 늘기 시작한 연방정부 예산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가 결국 세금을 올리는 안에 동의했던 겁니다. 부시가 세금을 인상하자 많은 공화당원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시에 대해서 이미 의구심을 보이고 있던 보수적인 성향의 공화당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것이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가 낙선하는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너무 외교 문제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한 미국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당시 부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부시 대통령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스티븐 나트 교수는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실용적인 문제 해결사였다면서 꽤 괜찮은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 그리고 유럽의회 최고 대표와 함께 러시아 당국이 유명 반대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를 정치적 의도에서 체포 구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요 7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나발리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나발리는 독일에서 러시아로 돌아오자마자 체포됐습니다. 동시에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평화적 시위를 벌이다 수천 명의 시위대와 기자들이 구금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에 국가적인 또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 지난 1월 23일 평화적인 시위라는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려다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7개국은 성명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개인을 경찰이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반대파와 시민사회, 인권운동가, 그리고 러시아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러시아의 부정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파 지도자인 나발리는 2020년 8월 독가스 암살 시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범인들은 소련 시대에 개발된 노비촉이라는 독가스를 사용했습니다.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은 어떠한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국제적 규범을 피해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 당국에게 자국의 영토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된 데 대해 조사할 것과 신뢰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화학 무기 금지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파 정치인을 겨냥해 화학 무기를 사용한 것과 최근 나발리를 구속한 것은 민주주의와 독립적인 목소리 그리고 러시아의 정치적 다원화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주요 7개국은 러시아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내 모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주요 7개국은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따른 약속과 민주주의의 지원, 그리고 러시아에서 법치와 인권은 물론 러시아 시민사회를 돕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